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한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한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한 설교자가 단에 섰을지라도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이 어른들만 또 부모님들만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생명에 살리는 그 역사들이 있도록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명하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들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이나 이 개념들을 공부해 나아갈 때에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이 단어들을 정의해 나간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설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이르는 이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과 비교해 볼 때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훌륭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 믿음을 설명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어떤 것을 믿었는가?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에 그 별들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갖게 되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그때까지 자식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가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한층 더 깊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통하여 인류의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최소한 12명의 아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면 아마 좀 받아들여지기가 쉬웠겠죠. 그러나 노년의 나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엄청난 약속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가 생각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포함하는데 이 말씀은 많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육신적인 그 혈통을 따라서 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Father of many nations. 많은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사람들은 말씀을 대체할 많은 것들을 찾고 또 그렇게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파송해서 뭐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또 건물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선교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은 모든 반대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반대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만으로만 본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가까웠고 그의 아내도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과 방불한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고 전혀 불가능해 보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리가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조로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잘 되시던가요? 왜 자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합니까? 어려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의 상황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미 그와 같은 진리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스데반은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 핍박하는 박해자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면 스데반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스데반이 그 박해 가운데 살아남아야 믿음이 역사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스데반은 힘없이 돌에 맞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감옥으로 죄수가 돼서 끌려가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이죠.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의 그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현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달아나지 않으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9절 하반절에 또 20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과 맞섰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그 영화 같은 게 보면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편의 군대가 이렇게 전열을 가듬고 장군들의 지휘에 의해서 이제 신호가 울리면 서로 막 그 달려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방패와 방패를 맞닿고 부닥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치열한 그 죽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칼도 휘두르고 창도 찌르고. 그래서 상대방을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들을 그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환경에 그가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밀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과 그 불신앙의 차이는요. 불신앙은 현실의 어려움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이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에 베드로도 주님을 맞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나갔죠. 한동안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밀려오는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실패한 그 삶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0절 상반절에 보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 하나도 타협하지 않았고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자기의 환경에 맞추어서 다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인 것이죠. 아마 사단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시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였겠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런데 현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한 명이라도 주신 적이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그 성취를 정말 이루실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단히 시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의심케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케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 결과 타락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나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의심케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너의 주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너가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부정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가시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은 분명히 그 양편의 군대가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입니다. 둘이 방패를 맞닥뜨리고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현실에 반대되는 환경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그 반대들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분명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도를 강하게 하고 성도를 능하게 하며 현실의 모든 난관을 회피하기는커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그 역사하는 그 구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주저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완전히 확실하며 철저히 그렇게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이 확신의 요소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 확신의 요소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얼마나 주저합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맺혀나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우리들은 공부하고 그것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반대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거기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세자에서 네 글자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요즘 들어서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고상한 아버지 뭐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그 하이어 그 포지션에 있는 아버지를 얘기할 때 고상한 아버지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뜻인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비웃기도 했겠죠. 당신 자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쌓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집을 짓지 않았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이제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이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그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께서 말리시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각을 떠서 나무단에서 번제로 드려서 아들의 그 시체가 다 타서 재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들 이삭이 부활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해석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삶을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에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결국에는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되기는커녕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고 또한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설교들을 듣다 보면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많이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자주 또 그런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서 제가 좀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설교자들만 나와서 설교를 하는가? 보면 신앙주의를 가르칩니다. 당신이 열심히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나를 따라서 해라. 영접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 받는다. 라고 하면서 영접기도를 따라 시킵니다. 물론 정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길로 가이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내 마음에 확신도 없는데 세상을 이길 힘도 없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며 그것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 신앙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능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며 능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칼의 위험과 또한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굴복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에 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